한국의 외교는 자주성이 없다. 지난 7월 3일 중국 언론 황고시보의 영문 판매체인 글로벌타임즈에 게재된 기사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림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파병을 결정지으면서 외교적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미국 주도의 대규모 해상 훈련에 참가한 것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무례한 내정 간섭입니다. 먼저 림팩 훈련은 우리 정부가 이미 예전부터 결정했던 부분이고 더욱이 과거 십수년 전부터 우리 군에서 꾸준히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해군은 이번 대규모 원정훈련을 통해 상륙작전 능력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해군의 능력을 과시할 계기였습니다. 즉 미국의 압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주적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결정한 일에 중국이 멋대로 미국의 종노릇을 한다고 폄하하며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중국의 이런 몰상식한 발언에는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시비가 의외로 좋은 현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력해지는 한국의 국방력에 경계심을 느끼는 중국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짓누르고 다스려야 할 상대에서 언제든 중국을 물어뜯을 수 있는 강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최근 중국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의 방산발전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취급하던 중국에게 받아낼 건 받아내고 줄 건 주는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정부는 대체 한국을 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시보, 이민망 등 여러 중국 언론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대해 평가한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중국은 갑자기 사드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정상화된 사드 기지가 중국을 정조준한다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어조의 기사를 내놓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롭게 바뀐 한국의 민주정권을 길들이려는 중국의 수작이라 분석 중입니다. 2016년 사드 보복으로 유명한 사드 사태는 사드와 함께 사용되는 ANTPY-2 고속 레이더가 북한을 넘어 중국을 감시할 수 있다며 중국이 길길이 날뛰며 한국의 경제 보복을 시도한 사건인데요. 사드 레이더가 탐지 모드를 변경하면 최대 탐지 거리가 1800km에 달하니 이는 분명 중국을 노렸다는 게 당시 중국의 억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중국은 산둥성에 신형 레이더를 배치했습니다. 남동쪽을 감시하는 초대형 A사 레이더 옆에 동북쪽을 감시하는 형태의 레이더를 하나 더 설치한 것인데요. 이 레이더의 동북쪽에는 정확히 한반도와 그 건너 일본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50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크기다 보니 탐지 능력 역시 이동식 사드 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중국의 태도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억지를 부리는 중국의 어조가 최근 들어 묘하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몇몇 기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27일 중국 관영 언론 인민망은 6월 21일 누리호 발사를 이야기하며 한국이 우주군 창설을 준비한다며 경계하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중국은 한국이 2050년 이전까지 전천후적인 위성감시 체계와 우주공간에서의 전투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대한민국군의 강화를 염려했는데요. 또 한국공군이 2030년까지 우주전투부대를 만들고 2040년까지 우주사령부가 창설될 것이라며 2022년 1월에 우리 합참의장이 발표한 독립적 우주군의 설립을 선언한 것까지 드러대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우주군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지역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스운 건 중국이 누리호 발사 이틀 전인 6월 19일에 위성 요격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위성을 확대하고 우주군을 정비하는 것이 군비 경쟁이라 말하면서 뒤로는 한국의 위성을 요격시킬 수 있는 위성 요격을 연구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한국산 무기가 개발될 때마다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29일 인민망은 한국의 신형 잠수함 새로운 조짐을 내비치다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중국은 우리 잠수함 개발사를 상세히 보도하며 2021년 9월 한국이 동시에 여러 무기의 개발 성공을 보도했으며 그 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신함인 도산 안창호함의 구체적인 제원과 성능을 마치 한국인이 쓴 것처럼 상세하게 기재했는데요. 또한 한국 잠수함의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수출까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자존심이 강해 5만 빼면 시찰을 할 수 있는 중국인들이 내심 속국이라 생각하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위협적이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이런 행보 뒤에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우리 군사력에 대한 공포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일 글로벌 타임즈의 사설인 경계하라, 림팩은 아태 지역에서의 냉전의 망령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중국은 해당 사설에서 림팩은 과거 냉전 시절 소련을 가상적으로 설정하고 진행했던 과거의 유물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이제는 림팩이 중국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은 아태 지역에 대한 개입을 늘리는 미국에 중국의 대응일 뿐이라 일축하며 림팩에 가담한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1990년 훈련에 참가한 이래 최대 규모의 병력과 함께 최신 대형 수송함 마라도를 파견했다며 한국이 미중 분쟁에 참가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즉 한국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손잡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우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다운 규모의 상륙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상륙돌격장갑차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성능 CTA-4가 탑재된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 KA-V2를 연구하는 등 그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를 다투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렇게 강력한 대한민국 해병대가 7기동 전단을 중심으로 한 막강한 해군 전력이 더해진다면 중국의 대만 침략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수정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천년지 대계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한국이 함부로 군을 움직일 수 없도록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키는 한편 대한민국이 계속 중립으로 남도록 우리를 설득 중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7월 7일 주한중국대사 싱하이밍은 코리아 헤럴드가 주재한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중국의 동조가 깨지는 것은 미래의 기회가 날아가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도체 칩을 비롯해 많은 반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이 가담하지 말 것을 에둘러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대만의 침공을 준비하며 미일과 척을 졌고 러시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적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한국의 군사력과 국제적 위상에 중국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 중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다면 이전과 달리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안 분쟁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배제에서 빠지며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자는 것이죠. 또한 중국의 이중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중국이 한국에게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이며 중국이라 할지라도 모든 나라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지 중국이 착해진 게 아니란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유를 다시 되찾는다면 언제든 2016년 벌어졌던 사드 보복 당시의 오만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이므로 이를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진행했습니다.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보해 지금처럼 국제 공급망에서 쫓겨나더라도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려 한 것인데요. 만약 이 반도체 굴기가 성공했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나라는 중국이 점령하고 싶었던 대만과 우리 대한민국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한국과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한국의 경제를 완전히 끝장낼 비수를 갈고 닦고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중 패권 분쟁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의 아시아 패권 장악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을 뒤에서 보조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말로는 쉬워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중국을 코옆에 두고 있는 한국이 반중 동맹의 화살바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가 갈수록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는 미중 분쟁에서 굉장히 영리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무너질 것 같다면 서둘러 미국을 적극적으로 돕고 반대로 중국이 버틸 것 같다면 지금까지의 중립적인 균형 외교를 유지하는 처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중국 언론의 반응처럼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중국은 한국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세계 최강 미국 역시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약속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우리를 공격할 적을 끝장낼 수 있다는 힘을 보유한 국가로 전 세계에 인식시켜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육해공 3군의 사령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이 의결됐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핵미사일을 방어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D와 대량응징보복 킬체인으로 구성된 3축체계를 담당할 것이며 2024년 창설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 전략사령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을 운영하는 자주국방의 끝판부대인 전략핵사령부로 진화해야 진정한 자주국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